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뭔 소리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한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요즘 행복하니? 제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 행복해. 왜 행복하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 있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고 어려움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팬데믹 동안에 좀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보통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오롯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저한테 아주 큰 행복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좀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산호세로 와서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에 섬기면서 참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도 저에게 큰 기쁨이고 저에게 큰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했고 또 우리 당회원들이 진짜 형제가 돼서 실제로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요. 당회원들 서로가 정말 형제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당회와 함께 사역하는 것도 행복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주는 헌신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를 내거나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걸 보면 제가 막 심장이 그 무리하게 막 뛰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런 낌새도 그런 징조도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한 사람한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하다고 말을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있어요. 첫째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행복이 지속 가능한가? 저희가 올 초에 이 교회 임마누엘 루터란 교회로 이제 예배처소를 옮겼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그 임마누엘 루터란 교회 청소년 사역자께서 우리 음향이나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뒤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교회에 교인들의 연령층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40대 그리고 3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어른도 한 세 분 정도 계시다고 그랬더니 너무나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디얼한 그 연령 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임마누엘 루터란 교회는 너무나 연령층이 고령화돼가지고 걱정이라고. 근데 사실 이런 걱정은 한국의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이민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도 한 5년 뒤를 바라보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행복이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항상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행복한 것이 과연 목적인가? 사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교회가 행복한 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교회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이민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민교회는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우리끼리 행복만 해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다는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가질 물질이 넉넉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굉장히 행복한데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느끼고 행복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느낌일 뿐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 이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으로 딱 나누라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전체의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단락이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에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를 요즘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자기 지역을 떠나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장소는 어디였어요? 우루였어요. 우루. 우루라는 곳은요 스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스메르 제국이 그때 당시 어떤 제국이었냐, 지금은 뭐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엄청난 제국인데요, 이 우루가 그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근동 아시아 또 동아시아 지역에 그 무역의 패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루는 당시에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인류 최초로 그 문자를 사용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나라예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주변은 아무도 문자라는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이분들은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이미 수메르 제국에는 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게다가 그 건축술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지구라트라는 그 탑 같은 높은 탑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조직적으로 만든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안정감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떠나라.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거기를 떠나면 넌 복이 될 거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넌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다가 누릴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너가 행복한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거야. 너를 복을 만들어줄 것이야. 네가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과 내가 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3절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적당한 상태에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외부의 조건이나 내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아, 내가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자체가 되면 어떠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행복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차원의 행복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은 마치 물탱크와 샘물과 비슷해요. 여러분, 큰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물탱크에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죠? 이 물이 상할 수 있잖아요. 물탱크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오래 놔두면 뭐 증발을 해서든 어쨌든 물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샘물은 다르죠. 샘물은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계속 물의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샘은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자기는 항상 새로운 물이 되어 있고 자기는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복을 누리도록, 이런 복 자체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아, 나 행복해, 나 요즘 평안해 보다도 한층 높은 진정한 의미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준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의 100세가 넘은 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100세를 살아보신 교수님, 행복이 뭡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할 때 내가 행복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나 자신만 만족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내가 진짜 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우리의 할아버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건 원형, 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믿는 자들의 틀, 원형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모든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고 또 믿음을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풍요롭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가진 행복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가진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뭐죠? 신명기 33장 29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행복의 가장 기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 행복의 가장 기초에는 무엇이 있느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로마서 1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하는 근원인데 이 복음은 뭐냐? 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나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는 그냥 내가 끌어안고 내 마음속에 안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가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신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죠? 무언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흘려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행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조금 경험해봤어요. IMF 직전에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청년부가 매우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이민이 더 안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어를 쓰는 청년들은 매우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대부분 살아가는데 스트러글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국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부가 소위 말하면 이렇게 다이나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IMF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워싱턴 DC 근처로 젊은이들이 무작정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로 와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큰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 마음이 아주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주변에서, 학교에서 혹은 자기 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도, 기존에 있던 청년들도 가난하고 어려워요. 한국 식당 한번 가려면 한 몇 줄을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쯤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먹을 그 용돈을 더 절약해서 한국에서 와서 불법 체류로 어떤 집에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그 형제나 자매들을 불러서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같이 행복하자, 행복하자,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오리지널 복음을 전했어요. 들어오면 저녁에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냥 망치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이미 받아 먹은 게 많아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행복하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 기존의 청년들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참 이상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 시험 때가 다가오면 벌써 한 달 전부터 그 스트레스가 막 많아가지고 자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업을 포기하려고 그랬대. 근데 목사님 오늘 복음 전하고 집에 가는데 내일 시험인데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야 내일 시험인데 오늘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야지.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면서 나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변해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포트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편안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봤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 책의 이 부분을 빨갛게 칠한 책을 갖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경책이 이 부분이 다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교인들은 누구도 이게 빨간 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이런 일이요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교회 안에 오랫동안 유대교회에 젖었던 사람들이요 진리와 문화를 구별을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할례와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진리와 구별을 못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거 다 요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런 거는 무난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담되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 양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양복을 안 입었지? 제가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양복을 안 입기 시작한 처음 시작은 예전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저 혼자서 인터넷으로 녹화를 할 때 그 녹화하던 교회에 예전에 그 교회가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녹화를 했는데 온몸이 다 젖을 만큼 더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녹화할 때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양복 벗고 넥타이만 매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전에 있던 교회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장로님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절대로 마이를 벗지 않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양복 같은 그 옷을 가장 사랑하고 절대 벗지 않을 것 같은 한 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 이거 더운데 양복을 입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글쎄요, 뭐 저희가 어려운 건 괜찮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에 집에 양복, 마이가 없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 지역이 그 양복이 필요 없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려면 아, 양복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 양복 안 입으시면 어때요? 새로 오는 사람에게 양복이 걸림돌이 된다면 목사님부터 양복을 안 입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평생 양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20살부터 일찍 교육자를 해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양복이 참 잘 어울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양복이 여러 벌 있고 그 양복을 입으면요, 심지어 와이셔츠 데릴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앞면만 데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셔츠 그냥 집에 있는 거 입는 것 같지만 사서 다 입는 겁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분이 와도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고 그 장로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만 LA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와도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아이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적은 아이들의 숫자를 보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난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한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담당하는 전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전체에서 전임 목회자 대 아이의 비율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싼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산호세에서 최고의 주일학교가 되게 만들 겁니다. 에이,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아마 어린 자녀들 두 분만 지금 아멘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우리 아이는 다 컸으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합치. 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사랑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만큼 세상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홈리스들에게 우리가 선물 패키지를 만들었던 거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푸드 팬트리 딜리버리 하는 데 가서 섬기시는 우리 형제가 있고 또 세컨 하베스트라고 이 지역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내년에는 1년에 한 몇 번이라도 우리가 미랄 장애인 단체에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한번 하자.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생김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우리의 덕을 보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가진 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누어서 이 지역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외부 사람들을 초대해서 찬양의 밤을 갔습니다. 선교 찬양의 밤.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이름도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처소를 바꾸면 그때 교회 이름도 좀 바꾸고 산뜻하게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그런데 교회를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교회에서 5월달까지 트라이얼 기간이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 지켜보자. 그래서 아, 그럼 우리가 중간에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그거 못하니까 좀 더 기다립시다. 그래 5월달까지 기다렸는데 5월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다 휴가를 가시네. 교인들이 너무 없으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준 복을 나누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크 되기를 원한다.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 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담은 좋은 이름이 있으면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광고할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이런 부분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은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 10개씩 추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잘 생각해서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담은, 이 꿈을 잘 담은, 대신 이 이름이 부르기 쉬운 이름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름 부를 때 이상하지 않는 이름, 또 아주 한국만 베이스로 해가지고 영어로는 발음이 안 되는 이런 거. 제가 한국에서 지은 성겼던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We are church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아들한테 We are church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단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도 뉘앙스가 괜찮아야 돼.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해도 괜찮을.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저의 임직 예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팬데믹 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장 목사님이 목사님 취임 예배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취임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형식적인 거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로 매개로 해서라도 우리의 꿈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달라고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두 주 동안 저와 우리 장 목사님과 프랭크 전사님 셋이 모여서 교회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교회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목사님, 우리 2년 동안 우리를 불태워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One of them,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이고 그것에 관해서 후회 없이 우리를 불사르자.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행복한 것을 막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복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가 찬양을, 마지막 찬양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한웅재 목사님이죠, 쓰신 소원이라는 찬양,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아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특히 이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적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인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의 마음도 많이 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 모두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앞길 비추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나는 어느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도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주는 결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야 한다면 내가 길을 비춰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리를 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앞길만 비추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의 앞길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누면서 행복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만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소원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며 교통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나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